우리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국가로 분열된 뒤 왕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들 왕들 중에는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던 것과 유다 왕들 중에도 오직 8명 정도만이 선한 왕이었던 것에 의견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8명의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4명의 왕들의 경우 그들이 통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이 바로 그 4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4명의 왕들 또한 일생을 통틀어 잘못과 흠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명의 왕은 바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네 왕들 중 오직 아사와 여호사밧만이 부자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의로운 아버지를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의로운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던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달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페니키아는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 낳은 딸이었습니다. 아달랴는 그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이를 보면 인간의 사악함은 남녀 불문하고 마음에 탁 파고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윗의 왕좌에 오른 유일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는 아시아라는 사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사밧같이 선한 왕이 왜 아카디 악한 아합 왕과 친밀한 동맹을 유지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혼인을 맺은 것이 결국은 남유다 왕국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왔지요. 그리고 몇 세대가 흐른 뒤에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최악의 부류에 속하는 자였습니다. 이후 요시야 왕도 전반적으로 선한 왕이었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고 그의 자손들은 외세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족 내에서조차 올바른 영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일깨워주는데 특히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기란 그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원전 715년부터 기원전 687년에 이르는 29년의 재위 기간 동안 그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를 파괴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재정립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이는 그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그와 그의 유다 왕국을 축복하셨고 히스기야의 지휘 아래 유다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재위 당시에 아수르가 무서운 세력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국가들을 함락해 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조국 유다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금 바치기를 멈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원전 705년 산헤립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된 시점을 기회로 보고 서둘러 이를 단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히스기야의 이러한 반역 과정 뒤에는 애굽과 바빌론의 원조가 있었던 정황도 엿보입니다. 이는 열왕기하 18장 21절 그리고 20장 12절에서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를 영적으로 일깨운 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인간 히스기야 및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적 면모에서 히스기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및 그 가족사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제3년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반쪽인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의 나이 25세의 일입니다. 그의 이름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그는 이후 29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는 아비 혹은 아비아였는데 그녀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는 뜻을 지닌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이 그녀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비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들의 어머니 이름이 언급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들은 그 어머니가 특별히 선하고 신실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아주 사악한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에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들 쪽에 속할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기 때 히스기야의 신실한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사 및 집안 배경을 알려주는 열쇠가 되는 그의 부친 아하스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성경 저술가들이 그의 이름 중 맨 앞부분을 빠뜨리고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 이는 아마도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결과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그 앞부분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아스라는 그 이름 자체는 아주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하스의 가정은 다른 왕들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올바른 신앙적 영적 토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도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에 대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20세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하 16장 2절 3절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정말로 사악한 자였습니다. 아하스는 아주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나라에서 대대로 이어져오던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뜻대로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그는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 유포하고 흰놈 골짜기에서 이방신에게 분향하며 몰록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역대하 28장 2절 3절이 증언합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함으로 산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가 신앙적 영적 토대를 올바로 갖춘 집안에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우상 숭배 행위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하스가 유다 왕국을 통치할 당시 유다 왕국은 영적 및 대외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마섹 왕 르신과 사마리아의 왕 베가는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 때부터 유다를 괴롭혀 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하스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다브엘의 아들에게로 왕위를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르신과 베가 두 왕들이 합세해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다마섹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유다 왕국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막으심으로 그들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16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머지 유다 지역에서는 산악계에 돌진함으로써 엘라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유다 곳곳을 황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매우 겁에 질렸고 최후 수단으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를 좀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오늘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스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연합 공격에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그 대상으로 아스르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히스기야 왕이 된 그 시점까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그의 왕국을 침략해오는 많은 외세의 공격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정책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 배웠을 것은 쉽게 상상 가능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적어도 이사야, 호세야, 미가 세 명의 선지자들이 활발히 사역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였습니다. 그는 악한 자였지만 그들은 활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크나큰 도움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홀로 아수르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구하려는 해중들의 뜻을 돌리고자 애썼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과 백성 모두에게 호소했습니다. 아하스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사야는 모두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기절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7장 14절은 아주 유명한 기절인데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류신 왕과 르마기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 이에서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과 왕이 함께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백성과 그 왕의 마음이 동일하게 두려움과 겁에 질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리아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흥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국은 그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수리아 왕국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7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 그래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마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로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들이 유다를 무찌르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아하스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으나 하지만 그럴지라도 너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신뢰하지 못하거든 나에게 그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12절에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러한 중요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메섹은 망했고 르시는 살해됐으며 이스라엘은 침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유다는 아수르의 발 아래에 놓여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영적, 정치적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악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는 달리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이 그의 성품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 또한 척결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고 일컬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노뱀의 정체는 흥미로운데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이후 700여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 노뱀을 신성하게 모시며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경향이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적 대상을 우상화시켜 그 자체를 신처럼 섬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산산조각 내어 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그 노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죽음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노뱀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쓰였던 하나님의 도구 그 자체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교통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도리어 노뱀을 의지하는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들은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높일 때,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높아졌다고 믿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따르고 있었던가요?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걷고 있는지, 혹은 그저 종교적 관습이나 의식에 젖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5절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유다의 어느 왕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6절도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덧붙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이는 그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에 빠진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손으로 우상을 지어서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는 않기에 히스기야의 그와 같은 믿음이 쉬운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의 때가 얼마나 정치적, 영적으로 타락한 때였는지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 대다수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조장하는 자였습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의 이방신들에게 스스로도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파괴하고 성전 문을 봉쇄해버리면서 예루살렘의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친아버지를 거슬러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할 때는 그 아버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랐습니다. 바락 웃기는 우리 또한 그 대상이 심지어 우리 자신들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가정환경을 이유로 자신 또한 악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한 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이러했고 나의 어머니도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나도 그 이상 배운 것이 없고 그에 따라 살 뿐이다 라고 그들의 삶 자체도 악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아버지가 되고 나쁜 어머니가 되고 또 나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정환경과 부모님들을 탓하면서 자신의 악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 위협에 대항할 만한 국방력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을 법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들도 아주 많았지만 히스기야는 그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을 꾸준히 준수했습니다. 그는 사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단 한 번도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우연히 살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배인 영적 습관이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은 꾸준히 그의 평생을 들어 나타난 것이었지 어느 순간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습관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영적 습관은 우리 몸에서 배어나서 삶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주님은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은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고 심지어 그가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아스루 왕에 대적해 결단 조공을 바치지 않는 등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를 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를 영적으로 깨어난 모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 유혹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원인을 찾자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서부터 외세의 지배까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북이스라엘처럼 이방신들을 쫓았고 이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 간에 맺어진 혼인 관계와 함께 유다 또한 우상 숭배의 죄수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유다의 우상 숭배에 미친 외부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원전 716년 15년 히스기야가 왕정을 통치하게 된 당시 아스루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 간섭과 의식들 및 세금 정책들로 유다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지배는 결국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지배 구조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바로잡고 부강하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수르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방국의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 그 지배의 영향으로 인해 유다의 만연해진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되는 지름길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과의 교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삶에 미칠 수 있는 외부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영적 친구들을 가지고 계신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친구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 뒤에는 그를 영적으로 깨워준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히스기야에게 보내졌습니다. 그중 미가는 유다 지역의 사역자로 부름 받은 자로 히스기야를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 열심이 있는 자로 깨워주었습니다. 미가는 유다의 절기를 맞이해 온 유다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 큰 축제가 벌어진 자리에서 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혼신의 힘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미가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심판하는 자도 자신들에게 무엇이 얻어질까를 생각하여 재판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처럼 유다에서 사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된 행위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의문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즉 유다를 지키시고 강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저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유다의 장로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와 그에 따른 결과를 상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 말씀.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이전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에 모르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나 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따름으로 유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절은 선지자들의 경고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또한 유다에서 사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히브리 선지자들 중 가장 훌륭한 본으로 일컬어지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 곁을 변함없이 지키며 그에게 조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위협적인 적들의 공격에 굳건히 맞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를 따라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원전 705년 산헤립이 아수르의 새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 힘입어 또 다른 아수르의 속국들도 봉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수르는 유다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자문단 중 국고를 관리하던 샘난을 비롯한 친애굽주의자들은 히스기야에게 애굽과 동맹을 결성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서 원조를 구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히스기야를 설득했습니다. 이 동맹이 성사되기 이전에 이사야는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시하기 위해 제수복을 입고 맨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애굽 또한 아수르에게 정복되는 것이 이사야의 계시를 위해 이미 전해졌습니다. 유다는 이사야의 이러한 경고를 통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애굽과의 동맹 결성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아수르가 곧 애굽을 쓸어버릴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해 동맹을 맺기 위해 애굽으로 보화를 실은 사신을 보내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사야의 사역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영적 깨우침은 이사야의 도움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 전체가 얼마나 죄악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히스기야는 이 가증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굳은 의지가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첫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에 순종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그는 먼저 성전 문을 다시 열고 그것을 보수했다고 역대하 2장 2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스스로와 성전을 청결하게 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성전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케 된 후에 그 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졌고 기구와 진설병이 놓을 곳도 마련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성전 예배에 참석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해졌습니다. 역대하 29장 2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 살아났고 사실 그것 없이는 어떤 개혁도 또 세신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제사장들이 정결이 세워진 뒤에 백성들은 희생제물과 낙헌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와 예배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법도를 따라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이를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보수, 정화, 회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한 곳에 모두 모여드리는 중점화된 예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12장 5절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점화되어서 한 곳에 모여 함께 드려져야 된다고 그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곳곳에서 혹은 유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대로 자신의 우상을 세우거나 제단을 세워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름대로 크리스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여서 홈처치를 갖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올바로 신앙생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재정비되어서 다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주관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양의 첫 열매와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점점 그 양이 넘쳐나서 히스기야는 그 십일조와 헌물들로 드려진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방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을 것도 명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회복시켰습니다. 편지들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보내져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독려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이를 종용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이를 옳게 여기고 참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자들이 이를 옳게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및 이어서 7일 동안 누룩을 뺀 빵을 먹으며 미교도를 지킨 뒤에 백성들은 다시 7일 더 그 예배와 절기를 연장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즐겁게 지킴으로 그들의 영적 회복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역대하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는 말씀에서 얼마나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 회복을 하고 또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서 생겨진 산물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우상과 제단 및 산당들을 헐고 제거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은 히스기야가 가져온 회복의 결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룩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백성들은 이러한 일에 처음에는 아주 저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진정한 예배와 제사로 회복된 뒤에는 스스로 이처럼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노뱀을 부수고 이를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사실 그 노뱀은 출애굽 이후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로 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만들게 하신 것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용해 상징적으로 그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노뱀 자체에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700년이 넘게 숭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전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히스기야는 이 노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저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누후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그 노뱀은 그저 사람이 만든 노조각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온 백성에게 밝혀 보여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한 가르침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공에 올 위험에 처하자 히스기야는 그의 왕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기준을 알려주는데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께 문제를 의논한 결과 성 밖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백성들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요새화되어서 아주 강건하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물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수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유다성이 아수르군에 의해 요새화되어 갇히게 되었을 때도 그들에게 함락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 안의 유다 백성들은 원활한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성 밖의 모든 수로를 막아버렸으므로 그 적들은 물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은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성 밖의 적군들은 물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성 함락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안반을 뚫어 지하수로를 건설함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기 이전에 성 밖의 수로들은 왕의 명령하에 모두 닫혀져 버렸고 하지만 성 안에서는 그 지하수로를 통해서 원활한 물의 공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로 내부 벽 어디쯤에서 그 수로 건설 과정에 담긴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히스기야의 지대한 관심은 아주 정말이지 지대했습니다. 이는 그가 신하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의 사본을 만들고 보존케 하는 일을 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잠언 2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가 그 증거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가까이 순종하는 자였는지는 성경적 결론이 되는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이 말해줍니다.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께서 이를 단지 읽으심으로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히스기야는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3절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서 5절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또 6절도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고 그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를 경외하는 일은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 안에 녹아들어서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 마음에 녹아들어서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순종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와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분들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순종한 것이 아마도 그가 유다 왕국의 최고의 왕들 중 한 명으로 꼽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그 재위 기간 동안 그에게 사역한 두 선지자들입니다. 히스기야는 곁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뿐 아니라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러한 영적 회복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올바로 성경을 공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이전에 언제나 우리의 순종이 먼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5절 말씀,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갑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라고 한 그 예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후퇴를 겪는 이유는 그들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메시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이를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고 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소망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오직 이를 진정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도록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2000년 전 그 자신의 백성들의 완악해진 마음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 속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올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비로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